혹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하나씩 꼭 받으시고, 오늘은 오늘부터 제가 도르트 신조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도르트 신경 신조 3페이지를 보시면 다 읽을 수 없어서 판결문 나타나는데 3페이지 하반부터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가지고 계신 교재 3페이지를 보십시오. 3페이지 하반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망 있는 총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도르드레 히트에서 모여서 교회 복락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총회에 참석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 이 문제를 시험하고 판단하는데 오직 성경을 따라서만 판단하고 선하고 곧은 양심으로 행할 것을 거룩히 맹세하고 지키기로 했다. 이를 행한 뒤 이 가르침들에 대한 주요 옹호자들에게 자신들 앞에 출두해서 다섯 교리에 대한 그 주요 옹호자들의 입장들과 그 근거들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큰 인내심을 갖고 부지런히 설득했다. 하지만 그 옹호자들은 총회 판단을 거부하고 질의서들에 대해 합당한 방법으로 답하기를 거부했다. 총회의 어떤 공고들이나 전국회의의 칙령조차도 그 옹호자들에게는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총회는 다른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회의의 명령으로 예로부터 물려받은 고대 총회 관습을 따라 총회는 앞서 말한 다섯 교리에 대한 이전에 발행되거나 총회에 제출된 그 옹호자들의 저작들과 고백들과 선언문들을 검토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지극히 부지런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양심을 따라 성실하게 하나된 마음으로 이 검토를 완성했다. 이 총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며 양심을 평온하게 하고 네덜란드 교회의 화평과 복락을 위해 앞서 말한 다섯 교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참된 입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짓 입장들을 거부하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공적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본문은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열왕기하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늘 연속적으로 책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가지고 2013년 주일 밤 예배에 강의를 할까 고민하다가 도르트 신조 강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회 개척 후에 저희 교회가 공적으로 받는 하이델베르그 유로민답과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강의는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강의를 언제 마쳤는가 제가 살펴봤더니 2008년 7월 6일에 74번째를 강의를 끝으로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사사기를 쭉 강의하고 제가 창세기부터 쭉 강의해왔잖아요. 사사기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갈라디아서로 갔다가 다시 구약으로 와서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까지 하는데 약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호세아서나 다른 선지서를 할까 하다가 교리를 또 한번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도르트 신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대륙교회, 유럽교회에서 받는 신앙고백서는 보통 영미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 개혁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이델베르그 유로민답과 도르트 신경 그리고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벨직 신경, 벨직 신앙고백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저에게도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겠다는 생각에서 도르트 신조를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근데 도르트 신조를 강의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도르트 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시간이 하지만 다분히 이제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부터는 교리는 꼭 성경에서 추출된 것이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도르트 신조 본문을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콥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알미니안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알미니안주의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야콥 아르미니우스, 보통 이제 알미니안이라는 말은 영어식 표현이고 본래는 아르미니우스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식 표현보다는 본래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최덕수인데 덕수최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듣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본래 그분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알미니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콥 알미니우스라고 그렇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콥 알미니우스가 1560년에 태어났는데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경건한 개혁교회 목사님이 야콥 알미니우스를 자기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14살 때 고아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76년,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16세 되던 때 레이든 대학, 지금도 그 대학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때 그 대학에서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카스퍼 콜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밑에서 알미니우스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카스퍼 콜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유주의자예요.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가르침에서 아르미니우스가 자라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신학적인 훈련을 쭉 쌓고 1587년에 화란 암스테르담에서 큰 교회, 큰 개혁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03년, 그러니까 결국 한 20여 년이 지나갔죠. 그때 전염병이 화란 전체를 휩쓸었는데 그때 이 레이든 대학교의 중요한 교수였던 두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자리에 이 아르미니우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아르미니우스는 열렬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교례에 대한 다소 이 전통과는 다른 해석을 추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예정과 작정 교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결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흔히 말하면 예지 예정이라고 말하지요.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을 주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먼저 내다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칼빈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유기, 버렸다라고 하는 이 유기 교리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느냐? 보통 이제 신학적 사상이 형성될 때 다른 그 순수하지 못한 신학적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요. 왜 그러면 아르미니우스가 인간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본래 칼빈주의자였다가 왜 돌아서게 되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에라스무스, 그는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기독교 휴머니스트죠. 그래서 기독교 휴머니스트인 에라스무스의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간에 대한 상당한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소시누스라고 말하는데 소시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향도 받고 제세례파의 영향도 받고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상당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이르게 되고 결국 그래서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예정론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560년에 태어났는데 1609년에 아르미니우스가 죽었습니다. 49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미니우스가 죽었을 때 아리미니우스의 가르침까지 무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리미니우스의 이 가르침을 추종하고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피스코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르미니우스를 대신해서 라이덴 대학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아르미니우스를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이 이 스승이었던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과 주장이 설득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이 다섯 가지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회의 앞에서 자신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고 또 허락을 받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라서 정부가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하고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아르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의 요구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회가 여섯 명의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협의하도록 장을 열었는데 그게 바로 1611년에 모인 헤이그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이때 아르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작성한 그 문서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간가 하면 항롱파 혹은 반항롱파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항롱파가 누구냐? 앞으로 이제 돌트 신경을 강의하면서 항롱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항롱파들이 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항롱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르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항롱파죠. 반항롱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허락하여서 교회 회의로 이제 모여가지고 오랜 동안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지금은 이렇게 국가별로 뭉쳐져 있지만 당시는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지방분권제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이 횡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어떤 지방에서는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라 그러면 되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라 그러면 되지 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뭐 회의를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독자적인 신앙 노선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1617년에 올덴 바르네벨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도하에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천명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올덴 바르네벨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1590년대부터 1610년까지 화란을 다스렸던 그런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덴 바르네벨트라는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이 주장을 따랐던 사람이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1606년에 아르미니우스 파가 전국 총회를 소집해서 다시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갱신하자라고 하는 청원을 세속 정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지방에서는 결국은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은 최고 회의에서 이를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정부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조그만한 그런 지방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 당시의 정부가 있었는데 그 시대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를 골치 아파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신앙적인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갑론을박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이 정부가 네덜란드 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609년에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1년 후에, 그러니까 1610년이죠. 1610년에 그 추종자들이 다섯 개 조항, 아까 제가 항론파라고 말했죠. 항론파들이 작성한 그들의 교리, 중요한 교리 다섯 가지를 작성해서 합의서 형식, 진정서 형식의 글을 정부에 제출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주장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것을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보고 믿을지를 보시고 구원하시고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시고 유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보편속죄라고 말하죠. 우리 칼빈주는 보편속죄가 아니라 뭘 믿죠? 예, 제한속죄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너무 부패해서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물론 이걸 좀 깊이 살피면 이제 맞지 않는 말이지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신적 은혜에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근데 항론파들은 하나님의 신적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인내하지 않을지 그 여부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다 내팽개친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뭡니까? 한번 구원받은 영혼은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는 잘 모른다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다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1610년에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런 다섯 개 항의 교리를 가지고 정부의 진정서 형식의 글을 제출하게 되자 결국 이 정부가 종교회의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8년 동안 논쟁을 벌였는데 너무 논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거의 시민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우리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우리츠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군대 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명목상의 개혁교회 교인이었지만 사실은 별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우리츠가 아까 제가 올덴 바르네벨트라고 하는 사람,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편이라 그랬죠? 이 올덴 바르네벨트가 내린 이 칼빈주의, 이 개혁교회에 대한 이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칼빈주의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마리우츠라고 하는 사람이 올덴 바르네벨트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유주의자들과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마리우츠라고 하는 사람을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을 멸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마우리츠가 그러면 정말 이 항론파들의 다섯 가지 교리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고 이 주장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신앙 고백의 내용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서 이런 과정 가운데서 결국 도르트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언제 개최가 되었는가? 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총 7개월 동안 회의가 개최되는데 회의가 몇 번 있었느냐 하면 총 154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의 결과물이 뭡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154번에 걸쳐서 라틴어로 진행했어요. 라틴어만 사용하면서 이 교리를 결국은 채택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 바로 이 돌트 신경입니다. 이때 참여했던 사람이 35명의 목사, 그리고 21명의 장로, 그리고 5명의 신학 교수가 이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속 정권의 대표자들로 18명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회의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파송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잉글랜드, 그 다음에 독일 팔라틴 지방, 스위스, 베른 등등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누구는 참석하지 못했는가 하면 독일의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장소와 프랑스에서 왔던 교회 대표자들은 이 회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참여를 못했느냐? 그 당시 정부가 로마 가톨릭 정부였거든요. 로마 가톨릭 정부가 보니까 개신교인들의 신학적인 어떤 디베이트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거기에 그 발 필요 있는가? 라고 해서 개신교도들을 보내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뒤를 한번 보세요. 책 뒤를 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죠? 그 표지 뒤쪽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잘 보시면 오른쪽에 앞에서 두 번째에 봅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자에. 잘 보세요. 거기. 여기. 요쪽 부분에. 사람이 없죠? 왜 없느냐? 왜 없죠?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와 프랑스에서 파송되기로 했던 대표자들이 정부의 반대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채우지 않고 비워놓았느냐? 돌트 신경이 만들어진 것은 한 나라의 어떤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신교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는 비워놓고 계속 회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15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돌트 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135번째부터 136번째 회의 때 만들어졌습니다. 1619년 4월 23일 화요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 내용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400년이나 된 오래된 신앙 고백서의 신조를 왜 21세기에 공부하는가, 왜 살펴보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신 적 없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냥 내 의식적으로 나에게 체면을 거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용서를 받은 것인지 고민이 되실 때가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살도 못된 아이가 만약에 죽었다고 가정할 때 과연 이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갈 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돌트총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트총에서 어떤 문제도 다뤘느냐 면 그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디아, 인도지요? 인도에 식민지를 많이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식민지에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교회가 서니까 당연히 목사님들이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식민지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를 입양한 것입니다. 입양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도대체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기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면 당연히 유아세를 줘야 되겠는데 입양을 했을 경우에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하다 그랬는데 과연 입양자의 경우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뭐 등등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바로 이 돌트 신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적실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흔히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사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은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것은 비단 우리 시대의 문제 혹은 4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을 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가르침의 내용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미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누가 했느냐? 우리 개혁교의학이나 이런 책들을 공부한 분들을 잘 알고 계시죠? 누구지요? 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 이 펠라기우스 이단의 아류가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과 똑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3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느 나라 사람이지요? 네. 아프리카 사람이지요? 네. 아프리카 사람. 아마 흑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의 수도사였습니다. 이 영국의 수도사였던 이 펠라기우스가 여행을 하면서 팔레스틴을 거쳐서 그 다음에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로마에 딱 와보니까 삶이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왜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펠라기우스가 고민을 하다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타락 교리를 가르쳤거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교리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은혜만 가르치니까 인간이 뭐 해야 될 거는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율법 폐기론주의로 몰아가서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은 방자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중심적인 가르침은 인간론에서부터 완전히 갈랐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성선설, 선악설 배웠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우리는 대답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인간이 전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악하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전적으로 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되겠죠. 이런 면에서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 그러니까 그것도 100% 은혜가 필요한가 아니면 반쯤만 은혜가 필요한가 이것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그럼 어떻게 가르쳤는가?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긴 했는데 아담을 어떻게 지었느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도 선택할 능력도 가지고 있고 악을 선택할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되었죠? 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죽게 되었죠.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아담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죽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타락하지 아니했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죄로부터 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번 죄를 범하긴 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요, 지금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 노예, 강원노예 계신데 강원노예 석이에요. 제가 그분과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이해가 되겠는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여쭤봤더니까 그 노예 안에 한 목사님이 자기 자녀는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는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개혁신학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누구한테서 가르침을 받았는가? 성서 유니온 아시죠? 저희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고 그러잖아요. 매일 성경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영국에서 공부했던 윤종하 총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윤종하 총무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윤종하 총무의 그 책을 제가 읽은 경험이 있거든요. 아주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펠라기우스주의의 가르침을 했고 그 가르침을 이 목사님이 받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 한 사람만 타락한 것이지 그 후손들이 다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간이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인간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아담 혼자만의 타락이고 그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함께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왜 죄를 진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잘못된 모본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지 않은 모본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지성과 마음을 가지고 다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된 모본에 노출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인간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는 은혜가 된 것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한 선악의 창조자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죽을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죽을 존재로 태어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죽을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스틴이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선한 존재에서 악한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단순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고 죄악되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죽게 된 것입니다.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첫째 아담이 악을 행했지만 얼마든지 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요. 어거스틴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외 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담을 비롯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필요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정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18년에 카르타고 회의,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 총회에서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공식적으로 이단적 가르침으로 정죄되었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교회 총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논쟁이 끝났잖아요.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정죄당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 공식으로 채택이 됐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사탄은 절대로 이런 교회를 그냥 두고 보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가르침도 잘못됐다고 생각했는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가르침도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펠라기우스는 인간을 너무 선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절충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신앙 사상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세미 펠라기안, 반 펠라기우스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이라는 말은 세미 절반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반 펠라기우스주의의 가르침은 뭡니까? 반 펠라기우스는 실제로 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거는 여러분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예, 그것은 하나의 그 어거스틴주의와 그다음 펠라기우스주의를 혼합한 사상이죠. 신학적 사상이죠. 그러면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병든 상태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병이 들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건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에 빠지는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연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론이 초래됩니까? 인간이 심히 병들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펠라기우스는 구원은 어떻게 확보됩니까? 인간의 행위로 확보될 수 있어요. 왜?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긴 했지만 그 후손들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면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두 가지 주장을 절충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은 얻게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신인 협력설이죠. 제가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 누가복음 1장을 가지고 설교했죠. 기억나십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신이 너를 두르셔서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거를 반펠라기 주주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반,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 이것이 함께 절묘하게 합해져서 구원은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펠라기우스 사상은 로마 가톨릭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반펠라기우스주의라 자라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사상이 개신교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을 아시죠?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조지 휘필드나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강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원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이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에서 인간 중심의 메시지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더 강조했는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여기에 훨씬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집회 때 뭘 강조하게 되었지요? 결신과 결단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Call to the altar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으로의 초청. 옛날에 엑스폴로 74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항상 복음주의자에 대해 하는 일이 뭐지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손 들고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반 펠라기우스주의죠. 이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죠. 찰스 피니. 교회사 책을 저희가 한번 읽은 적이 있죠. 또 교회사를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이수환 목사님이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전체 교회사 다를. 찰스 피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죄를 부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만 사람은 죄인으로 떨어지지 절대로 사람은 언제나 죄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새가족 성경부할 때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가르치지요. 그런데 피니는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날 때부터 아담 안에 다 타락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21세기 기독교 안에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자 브라이언 캐리쉬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증언이 16세기보다 현재가 더 절박하다. 지금은 개혁교회들에서조차 펠라기우스주의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자기 사랑을 무엇의 결과로 이야기합니까? 자기 사랑을 원죄의 결과로 이야기하죠. 원죄의 결과가 아니라 원죄의 뿌리로 이야기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사랑을 동기로 호소해서 회심을 촉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상당히 신뢰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되면요, 성경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 강사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드렸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우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영국의 화가였던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여러분들 받으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원판은 어디 있냐면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예배당에 이 그림이 옥스퍼드 대학에 걸려 있습니다. 채플에. 그런데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면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깥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3장 21절 말씀처럼. 그런데 문은 누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의하면 인간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받아 누리는 방식 안에 내 인격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의 일환으로 이해하지 인간의 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이것을 누구의 일로 이해하느냐? 인간 자신의 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펠라기우스 주의는 아담은 타락 전에 본래 순수한 상태로 태어났고 실수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수해서 악을 범했지만 얼마든지 손으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은 죄를 짓느냐? 좋지 않은 모델을 봤기 때문에 좋은 모범을 봤으면 죄를 안 지을 건데 좋지 않은 모범을 봤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 부정하는 거예요? 원죄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 예수님만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고 나중에는 자기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여부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느냐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뭐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인데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만든 구호가 뭐냐? 만일 내가 해야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구호예요. 만일 내가 해야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적극적 사고방식하고 비슷하죠? 이게 펠라기우스가 매우 좋아했던 구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 편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시는 어떻다고요? 인간은 전적으로 아담 안에서 이미 다 타락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못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까지 염두에 두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아담의 자손들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도 아담의 허리에 있어서 다 타락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의 구호에 반대되는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구호가 뭐라고요? 만일 내가 해야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구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구호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구호는 아니지만 어거스틴이 만든 말이 뭐냐? 주께서 명하시는 바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명하소서. 펠라기우스는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저한테 명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식의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행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행적 은총을 베푸세요. 예를 들어서 율법적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벨릭스 같은 경우에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처음에는 그것을 달게 들었죠. 드루실라와 함께 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양심이 짓눌리고 무서워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좀 가 있으라. 다음에 듣겠다. 그런데 다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런데 루터 같은 사람 역시 율법적 공포에 매우 고통당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되었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만 되는데 이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흔히 말하면 양비론을 펼친 거죠. 너무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펠라기우스 너 틀렸어. 너무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너 어거스틴 너 틀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절충해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완전히 타락하지 아니한 자유의지의 선택 이것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도 나중에는 이단으로 정죄당해서 발렌스 종교회의 때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529년에 이미 이 반펠라기우스 주의가 정죄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악의 화신이 언제 살아난 것입니까? 1000년이 지나서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개혁교회가 함께 모여서 종교회에서 신앙고백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도울터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 있는 지점은 아무것도 놓여있지 아니하는 호공이 아니라 이미 믿음과 신앙에서 분투했던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에 기초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개인적 가치와 판단으로 규정된다면 이것보다 더 불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주께서 섭리하신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진리를 보존해 놓으시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마땅히 믿고 마땅히 알아가야 될 이 구원의 도리를 말씀의 기초에서 새롭게 습득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 시간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키실 때 어거스틴과 같이 또한 칼빈과 같이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많은 신학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성경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붙잡아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